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지난 이틀간 총 18회 출격해 ISIL의 거점 지역 1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습한 지역 가운데는 ISIL의 거점인 라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포와 하마 등 ISIL이 약세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영국, 터키군 등 연합군은 2일 러시아가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연합군은 2일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들까지 공습하고 있다며 이는 시리아의 극단주의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시리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온건 반군 세력이 러시아군 공습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주도의 평화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4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사전협상에 참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알렘 장관은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공조하지 않는 공습은 무의미하다며 미 연합군의 공습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지중해 기상악화로 인해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1일 하루 동안 그리스에 유입된 난민 수는 1,500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안 에드워즈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하지만 날씨가 좋아지면 난민 규모가 다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70만 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난민들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에 따라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요청한 3,05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억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로 미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9월 새로운 일자리 수는 14만 2천 개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수만 개가 적은 겁니다. 미국 노동부는 앞서 지난 8월의 일자리 수를 13만 6천 개로 내려잡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두 달 새 일자리 증가 규모는 올해 상반기 월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 국가들의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주문량이 줄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경제는 최근에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신흥 경제 국가들 역시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반면 9월의 평균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1%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실업률이 낮은 건 그만큼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폭탄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한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 내 모든 언론들의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버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들은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중국 당국이 나쁜 소식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언론이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건 일상화돼 있다며 특히 이번 폭발 사건이 국경일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최근에 이틀간 도심 곳곳에서 18건의 우편폭탄이 폭발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국제적인 구호기관 적십자사가요. 허리케인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권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면은요. 지름이 4에서 500km의 강력한 소용돌이 폭풍인데요. 중심 부근에는 바람이 시간당 120km 이상으로 불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미국 적십자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허리케인에 대비해서 집에 꼭 갖춰야 할 물품 목록이 있더군요. 일단은 적어도 3일 동안 마실 물이 있어야겠고요. 3일 동안 먹을 음식, 손전등, 건전지를 넣은 라디오, 여분의 건전지, 또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 개인 의료정보, 또 집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손전화, 가족 연락망, 이불과 지도 등등이 있고요. 행동지침에는 창문을 닫고 냉장고를 가장 낮은 온도로 유지해서 혹시나 전기가 나갔을 때 음식 보존 기간을 늘리라고 지시합니다. 가전제품 코드를 빼놓고요. 가스탱크도 점검하고 라디오로 기상청 보도를 계속 살피라는 등의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남부 해안 지역 주민들은요. 남미에서 올라오는 허리케인 호아킨 때문에 초긴장입니다. 이번에 이 미 동남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허리케인은요, 14개 주 동남부 지역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등급이 현재 4급까지 올랐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1급에서 5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5급이면은 재앙 수준인데 호아킨은 지금 4급 수준의 허리케인으로 시속 230km로 집중호우를 뿌리면서 북상 중입니다. 지난 2012년에 뉴저지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220명이 사망했고요. 75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었는데요. 다행히 허리케인의 위해력이 약해지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비상사태가 내려졌고요. 주 정부 당국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볼까요? 10월 3일 토요일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북부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23도 예상합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18도 분포, 신의주 맑습니다. 9에서 19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5도에서 2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제시 맥카트니가 부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어보시죠.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s, no request is too sweet fulfillment of their secret longings. Oh, like a bolt out of the blue, fate steps in and sees you through when you wish upon a star. Your dream comes tru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또다시 촉구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예, 이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을 심리에 들어갈 소송들을 결정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9월 노동 성적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리건주 총격 사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한 대학에서 목요일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미국인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 경위부터 좀 알아보죠.
예, 미국 서부 시간으로 1일 오전 이 10시 30분경에 이 오리건주 로즈버그에 있는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이 경찰과 총격전을 주고받다가 이 범인은 사망했고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범인은 여러 강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이 총기를 난사했다고 합니다. 예,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요. 권총과 반자동 소총 등 총기를 여러 자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사망자 수를 놓고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었죠.
예, 사망자 수가 15명이다, 13명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숨지고 최소한 7명이 다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부상자들은 지금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이어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범인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예, 미국 언론들은 이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범인이 올해 26살인 크리스 하퍼 머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머서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 어릴 때 미국에 온 걸로 밝혀졌고요.
네.
예, 오리건주로 오기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머서 집을 조사 중인데요. 머서의 한 이웃 주민은 머서가 자신에게 이 소리 지른 일이 있었다면서 이 불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머서가 좀 괴상하고 고립된 인물이라다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머서 아버지인 이안 머서 씨는 아들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범행 동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이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봤다는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대답하면 이 총을 쐈다는 겁니다. 이 당국은 이번 사건을 외국 조직과는 관계없는 국내 테러, 일종의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고요.
네.
예,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이 경고성 글이 올라왔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내일 학교에 가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네. 자,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쯤 됐는데요.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 참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 1999년에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사건, 또 2012년 초등학교 학생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커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사건까지 여러 사건이 있었죠.
네.
예, 특히 이 샌디옥 사건 이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공화당과 총기 옹호가들은 이 총기 소유권이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필요성을 다시 역설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목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Somehow this has become routine. The reporting is routine. My response here.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면서 개탄했습니다.
네.
예, 이 같은 일에 미국인들이 무감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생각이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때는 이 총기 규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모두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후보들은 이 애도의 뜻은 나타냈지만 총기 규제를 촉구하진 않았는데요.
네.
예, 오히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비극적 사건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이런 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연방대법원이 올 가을에 심사할 소송들을 결정했네요.
예,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면 이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네.
예, 보통 연방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라든지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또 주와 주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든지 외국의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경우에는 직접 1심을 맡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청원이 만여 건에 달합니다.
네.
예, 올여름에도 2천 건가량의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심리할 수는 없고요. 연방 대법원이 맡는 건 보통 각 회기에 75건에서 80건 정도 됩니다.
네. 올가을은 어떤 소송들이 채택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10월 5일 이 월요일에 시작돼서 내년 1월에 끝나는 회기인데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사기, 편파 판정,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소송이요. 베이루트 폭탄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소송이네요.
예, 1983년 10월에 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폭탄 테러 사건이었죠.
예.
예, 당시 레바논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 헤즈볼라가 베이루트에 있던 미 해병대 막사에 폭탄을 실은 차량을 돌진시켜서 이 새벽에 자고 있던 미국 해병대원 24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예.
예, 헤즈볼라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희생자 가족들이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군요.
예, 보통은 일반 시민이 이렇게 미국 법원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경우는 테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과 2심 항소 재판 모두 희생자 유족들이 이겼고요.
예.
예,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란의 중앙은행이 희생자들에게 약 20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이란 중앙은행이 이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다루게 될 주요 쟁점은 희생자들이 배상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네. 이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관련된 소송도 있네요.
예, 수정헌법 1조는 이 종교의 자유라든지 집회, 언론, 표현의 자유 같은 이른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죠.
예.
예, 이 소송은 뉴저지의 한 순찰 경관이 시장 선거에 나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했다가 이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네.
예, 일반 공무원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이게 해고나 강등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이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담배 회사네요. RJR 나비스코사의 소송도 연방 대법원이 다룬다고요?
예, RJR 나비스코사 소송도 이 국제적인 경우인데요.
예,
예, RJR 나비스코사는 이 국제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보통 연방 대법원 판결은 이 9명의 대법관이 하는데요. 이 소송에는 8명의 대법관만 참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예, 미국 최초의 히스패닉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이 화제를 모았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요. 예, 전에 하급 법원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오래 다뤄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말해서 8명이 됐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송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알래스카 국립공원에 있는 강에서 이 공기 부양선 같은 걸 타고 이 사슴 일종의 무수를 사냥하다 이 금지된 사람이 제기한 청원도 있고요. 또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사형과 관련한 소송도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번 회기에 추가된 이 사건들의 소송은 약 석 달간 심리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의 9월 고용 성적표가 발표됐네요.
예,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9월 한 달간의 미국 새해 일자리가 14만 2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인데요.
네.
예, 지금까지는 이 보통 한 달에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 14만 2천 개밖에 늘지 않는 바람에 이 3분기 석 달치를 평균 내면 한 달에 약 16만 7천 개 정도밖에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네, 9월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1%를 유지했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이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었는데요.
네.
예, 그때는 거의 10%에 달했습니다.
네. 요즘 대기업들 보면은요, 대규모 감원 발표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 컴퓨터 정보 업체인 이 휴렛 패커드사의 경우는 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3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감원할 계획이고요. 또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사도 이 본사의 일자리 수백 개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또 유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에너지 업체도 직원들을 대량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월 해고율도 상당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에 기업들이 줄인 일자리는 모두 5만 8,9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는 전달보다 43%나 껑충 뛴 건데요.
네.
예, 현재까지 해고된 노동자 수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해고된 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8월에 이어서 이 9월도 기대보다 아주 저조한 이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이 미국 경제가 동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주 전에 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네.
예, 언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9월 고용 성적표는 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경제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은 편이라고요.
예, 미국은 3분기에도 약 1.7%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나 이 유럽의 불안정한 시장 등을 볼 때 이 세계 경제는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가 미국 경제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동안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 이렇게 다시 주춤하고 있는 건 유럽과 중국 경제 침체 여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야 한다 아니다로 후보들 간 이 설전이 뜨거운데요. 자, 이민법이 이렇게 핵심 사안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예.
자, 오늘은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이 과연 어떤 이민 정책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현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1965년 이민 국적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965년에 제정된 법이라면은 올해가 딱 50주년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65년 10월 3일 미국의 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에 서 있는 이 리버티 공원에서 서명식을 한 존슨 대통령은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잘못된 이민 관행을 고치는 법으로 그렇게 혁신적인 법안은 아니다.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의 이런 예측과는 달리 이 법은 미국 이민사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이 법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국가별 쿼터제, 즉 할당제를 폐지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국가별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수의 3% 이하로 제한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룬 나라니까 사실 이 북유럽과 서유럽의 이민자 외에는 다른 이민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가별 제한 정책을 폐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이외의 이민자들이 쉽게 미국에 올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국가별로 또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숫자에 이 제한선이 있긴 하지만
예.
국가별 할당제에 비하면 훨씬 완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민국적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선순위 카테고리를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자, 이전까지 이민법의 목적은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재결합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국적법은 가족 재결합과 더불어서 미국에 유용한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목적을 뒀죠.
네.
그러니까 가족 초청 외에 취업 이민의 문을 연 겁니다.
네. 자, 주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순위라는 게 있어서 미국 이민국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를 받아들일 때를 그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네.
자, 바로 이런 취업 이민 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이민국적법이 명시한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적법은 매년 취업 이민의 수효를 140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취업 이민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과학, 이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의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는 1순위, 고등교육과 교육 고등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이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는 2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예.
자, 그런데 매해 이민자 수가 제한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해당 순위의 신청 건수가 많이 초과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 국적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이민 국적법은요, 1965년에 승인받은 법이지만 10여 년 전에 이미 같은 이름의 법이 제정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52년에 이민 국적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두 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미국의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변천사를 먼저 좀 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첫 번째 이민법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1790년 미국 의회는 귀화법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절차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때 시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산 자유인인 백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백인 외에는 전혀 이민자를 받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개정된 귀화법에서 아프리카계의 귀화를 허용했는데요. 아시아계나 다른 인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1875년에 범죄자와 매매춘을 하는 이들, 일부 다처주의자, 질병 보유자의 이민을 제한하고요.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이 발효됩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하신 국가별 할당제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네, 1921년인데요. 의회는 전체 이민자의 수를 연간 35만 명으로 제한하고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는 법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이 첫 이민 국적법이 발효되는데요. 이민과 귀화를 총괄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인종 제한을 폐지하게 되죠.
네.
자, 이후에 1965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국적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별 할당제와 취업을 통한 이민의 길이 열리면서 유럽 이민자가 주를 이루던 미국에 아시아와 흑인 또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1965년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인구지형을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1960년에요.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의 8명 중 7명은 유럽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에는 이민자 10명 중 9명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계의 증가세가 폭발적이었는데요. 196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에 이민 온 가장 큰 집단이 바로 멕시코인들이었습니다.
네.
공식 숫자만 430만 명으로 불법 이민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의 멕시코인들이 당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멕시코에 이어서 필리핀과 한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민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이민 정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렇겠지만은요. 이 이민 국적법이 쉽게 제정된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1965년 이민 국적법은 일명 하트셀러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두 의원인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임마누엘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두 의원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었죠.
네.
당시 이 법을 발의할 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이민자들을 세운 국가인데 어떻게 유럽의 이민자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였죠.
네.
또 이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줘야지 미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숙련공들이 이민자의 줄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됐다고 하죠.
예,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 이민국적법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책략이었다.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이민 국적법에 서명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 인종이 화합을 이루며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 또는 인종의 모자이크로 불리는 걸 봤을 때 이민 국적법은 성공적인 법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이민 국적법의 바탕 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이민 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1년 충격적인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 안보가 정책 전면에 떠오르면서 이민이 까다로워지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과 2014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방법원이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사실 제동이 지금 걸린 상태지요.
네.
자, 이처럼 미국에서는 이민국적법을 근간으로 시대에 맞는 이민 정책을 세우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 국적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얘기 전해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Hi, my name is Mike Dempse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댐시입니다. I'm 56 years of age. I'm married. I've been married for 30 years. I have two children.
저는 56살이고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인데요. 딸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어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버지라는 마이클 씨, 오늘 어떤 얘기 함께 할지 들어보시죠.
And I want to talk about community soccer in the United States. And I would like to talk especially about soccer in SYA.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지역 축구 SYA 축구입니다.
Oh, that's right, right there. Get up, get up.
I'm a youth soccer coach for SYA.
저는 SYA 축구 코치입니다.
SYA stands for Southwestern Youth Association. It's located in Southwestern.
SYA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구의 남서쪽 지역 청소년 협회인데요. 13개 종류의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It's a club that has soccer, basketball, baseball,
축구, 농구, 야구, 럭비 같은 일종의 스포츠 클럽 같은 건데요. 미국은 지역마다 SYA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청소년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organization. I think no matter what sport your child wants to play,
SYA 같은 지역 스포츠 협회는 아이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를 접할 수 있거든요. SYA는 1973년에 설립된 이후에 점점 성장해왔어요. 지금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이 협회에 소속된 다양한 스포츠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역 스포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청소년 스포츠협회는요. 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입을 해봤을 거예요. 예, 보통 4살, 5살쯤 되면은요. 축구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이가 들면 야구, 풋볼 같은 운동을 시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씨는 SYA, 페어팩스구 남서쪽 지역 청소년 협회처럼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지역 스포츠 팀이 운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This is public. Other people pay. You know, there's a registration fee to, and you get a uniform and So there is a fee, but I think it's a small amount of money. And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도 등록비와 회비를 내고요. 체육복이나 장비도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설기관보다 훨씬 저렴해요. 적은 비용으로 큰 부담 없이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죠. 코치들도 더 책임감 있고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보수를 받는 코치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코치가 되거든요.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팀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누구와 경기를 할지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The players that I've coached over the years, that is their soccer team. It's not my soccer team. It's your soccer. It's the players' soccer.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은 회원으로 등록한 선수들이 주인입니다. 축구도 선수들의 축구팀이고요. 저는 해마다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지만 제 축구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주인인 축구팀인 거죠.
예, 스포츠팀 코치라고 하면 좀 엄격하고 무서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원봉사하는 아빠들이 코치면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할 것 같아요. 뭐 그저 스포츠가 좋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나온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SYA 관계자들은 뭐 자기 지역 스포츠팀에 대한 애정으로 무료로 봉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는 누구보다 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SYA 축구팀 중 제일 어린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센터빌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잔디 위에 앉아서 아이들이 축구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Let her rip. Go. Go, Lynn. Go. Let her go. Let her go.
I'm out on the field. My shoes tied tight. I run so fast.
Oh, they're starting. Right there. Check it up. Get up. Red ball. Red throw. Red throw. Switch block.
Kick that ball and it goes through. I scored a goal for my team. Yahoo! Yeah. I'm a soccer rocker.
I have four kids. He's one, she's three, and they're five.
저희 아이들은 한 살, 세 살, 다섯 살인데 다섯 살짜리가 쌍둥이여서 모두 네 명이에요.
We have twins.
지금 다섯 살 쌍둥이들이 축구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쌍둥이 중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여기 중간쯤에 앉아서 양쪽을 보며 응원을 하고 있어요.
They did FPYC one year, and this is our first year with SYA.
저희 아이들은 작년에 다른 스포츠팀에서 1년 동안 축구를 했고 SYS에서는 올해 시작했어요.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에 속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It's a positive experience with, you know, they're teaching them the basic skills and getting them to enjoy and love the game of soccer.
저는 이곳 코치들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치들이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축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코치들은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전직 축구 선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이웃 주민들도 있고 자기 자녀들이 속한 팀에서 봉사하는 아빠들도 있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아이들과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Yeah, yeah, and they, you know, they have a true love for the sport and the compassion for kids, so it's perfect.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아이가 4명인 엄마인데 코치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 코치들뿐 아니라 또 미국의 사커맘들의 지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커맘이라는 말 자체는 뭐 사실 축구를 하는 아이를 둔 엄마라는 뜻인데
네.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중산층 미국 여성들이 이 아이의 방과후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열성 엄마들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네, 이 미니밴 그러니까 승합차에 아이를 태우고 축구 연습장으로 데리고 가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또 헌신적인 엄마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스포츠팀의 자원봉사 코치가 되고요. 또 사커맘들은 구준이를 맡아서 하는 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요.
네.
미국인들의 이런 문화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I grew up here. I did softball.
저는 버지니아에서 자랐는데 저도 어릴 때 지역 스포츠 팀에서 소프트볼을 했어요. 소프트볼은 야구랑 비슷한 건데 공이 야구공보다 조금 커요. 규칙은 비슷하고요. 제가 소프트볼을 할 때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운동하는 걸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쌍둥이들이 축구 연습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는 늘 제가 속한 스포츠팀을 위해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셨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I played travel softball. My mom was my team mom. So she organized all the uniforms and
저는 소프트볼 팀 중에서도 트래블 팀,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다니는 팀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팀 맘이었고요. 팀 맘은 엄마들의 대표,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 팀 단체의 운동복이나 장비들, 팀에서 필요한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셨어요.
보통 스포츠팀에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경기를 하면서 취미 정도로 즐기는 레크레이션 팀, 그러니까 여가용 팀이 있고요. 네. 좀 더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트래블 팀이 있습니다. 이 트래블 팀은 연습도 많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다니기 때문에 엄마들은 사커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I play travel ball, so I travel every weekend of the summer.
저는 매년 여름마다 거의 매주 원정 경기를 다녔어요. 트래블 팀이어서 거의 매주 다른 주에 가야 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늘 함께 다니셨고 하루나 이틀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경기도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했어요.
I would say when you grow up in that environment, you're more likely to put your kids in that same.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 팀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고 같이 놀았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 같은 좋은 환경을 저도 제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네, 5살 된 쌍둥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엄마도 이제 미국의 그 사커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이가 4살, 5살쯤에 스포츠팀에 들어가면 엄마들도 사커맘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자, 자칭 사커맘이라는 커니 존스 씨 얘기 들어보시죠.
I'm watching my daughter play soccer for the first year. I'm the soccer mom.
지금 제 딸이 축구 연습하는 걸 보고 있어요. 저는 사커맘이에요.
My oldest is 10 and my second one is 7.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10살, 7살, 막내가 5살. 지금 축구하고 있는 저 여자아이예요.
They're all in SYA. Yeah. They love it. I mean, they have a lot of fun. They get to play with their friends.
저희 아이들 셋 다 지역 스포츠 팀인 SYA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무척 좋아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운동하러 가는 날만 기다려요.
와, 새 아이의 사커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니 씨에게 미국인들은 아이들의 스포츠, 아이들의 운동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I think it's great because they learn how to work with other kids. They get physical activity, a little competition.
운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필요한 신체적 활동도 하게 되고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마이클 씨와 함께 지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스포츠 단체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어 표현은 own up to. Own up to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아니, 티나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라고 하자 제가
Yeah, it ended up being Tina.
누가 아니래. 알고 보니까 티나였대.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그런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 라고 하자 제가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아마도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wn up to,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Today's expression is own, O-W-N, own, up, U-P, up, to, T-O, to, own up to, own up to.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Own up to는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말인데요. 결국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자꾸 발뺌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시원하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기 좋더라고요.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잘못을 빌면 무쇠도 녹는다는 말이 생긴 모양이네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티나가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죠.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라고요. 자, 이제 예문 들어보시죠.
Don't be afraid to own up to your own mistakes.
라고 하면 두려워 말고 실수를 인정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Tina was the one who lost the house keys.
Yeah, it ended up being Tina.
But I wonder why she never owned up to her mistake when we all asked her.
Maybe she didn't have the courage to own up to it.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own up to something, you admit and confess to something. It means to tell the truth or admit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something. 자신이 실수하거나 일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Own up to own up to something. Own up to.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Nobod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es it half as good as you?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관련 법에 따라 어느 나라가 마약을 만들고 마약이 어느 나라를 통해 퍼져나가는지 미 의회에 알립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는 나라들이 불법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지 지리적, 경제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가 합쳐진 결과로 불법 마약을 만들고 밀수하는 조직들이 해당 나라들을 그저 범죄를 저지르는데 편한 곳으로 여긴다는 뜻일 뿐입니다. 2015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 통보한 22개 나라 가운데 17개국이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2014년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국제 반마약 협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고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다른 4개 나라는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2014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코카인 마약 가운데 86%가 중미에 있는 7개 나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는 카리브해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 협력해 처벌받지 않고 활동하는 다국적 범죄 조직의 힘을 분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또 국경 통제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사법당국의 능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는 미국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이용해 마약 밀매와 싸울 경찰력을 확충했습니다.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다진 아이티 정부는 범죄 조직에 맞서 반마약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해상에서의 마약 운반을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IT 정부는 또 불법 마약 거래와 연루된 공공 분야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지난해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남미의 콜롬비아나 페루같이 대규모 마약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코카인 대량 생산을 막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5년 새 코카인 원료인 코카 생산을 52%나 줄였고 페루는 마약 생산에 의존하는 농부들을 위해 대체 작물을 개발했습니다. 불법 마약은 사람과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마약을 추방하기 위해 계속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고 또 이런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